클래식이 알고 싶고
클래식이 듣고 싶은
모든 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클래식이 알고 싶다. 지금 시작합니다. 와! 우리 피아니스트 클래식 연구가 안희모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아니스트고 또 클래식 연구가 안희모입니다. 네, 너무 반가운 얼굴이 계시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 번개처럼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게 됐어요. 말씀 주신 것처럼 공개 방송 몇 회 하다가 코로나도 만났고 그러다가 좀 중단이 됐었는데요. 갑자기 번개처럼 공지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환영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시간 참여하신 분들 꽤 많으신데 방송에 대해서 또 여러 의견들 있으실 것 같고 궁금하신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몇 분 나눈 후에 오늘 레알 캔디 제목대로 전람회 그림 이야기를 좀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이 말은 꼭 해주고 싶다. 후회하지 마시고 목소리 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유튜브에서 사실은 저도 피아노 곡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네. 이 연주자마다 다 표현력도 다르고 그 연주를 해석하는 게 다 다른데 그거를 너무 재밌고 우아한 목소리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제가 바로 구독을 그때부터 바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잘 듣고 있고 앞으로도 조금 다양한 곡들을 그렇게 좀 소개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입한 지는 뭐 한 두 달밖에 안 됐는데요.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진입 장벽이 높아가지고 아직 초보 단계입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너무 좋으시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 방송과 목소리가 음색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가지고 가만히 듣기만 해도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빛과 눈빛을 교환하는 이런 시간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친구를 같이 이렇게 데리고 오셨는데 마이크를 넘기는 그 뭔가 약간 너무 재밌는 상황을 제가 지금 봤는데요. 여기 친구분한테 다시 넘기셔야죠. 공을 넘겨서. 네.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해줘가지고.
네.
네. 그래서 그 이끌림에 저도 모르게.
알고리즘의 이끌림에. 네.
너무 예쁘세요.
그 이끌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이상하게 나를 훅 하는 그 이끌림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근데 거기다가 또 친구도 이끌어서 네. 이렇게 오셔서 너무 재밌는데요. 지금 아까부터 굉장히 웃어주시는 저 뒤에 계신 분, 네 제가 분명히 처음 뵙는 분인데 저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대학생이긴 한데
네.
19년도에 수능 보고 나서 12월부터 알게 됐어요. 음악을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라서
네.
힙합이라든지 발라드를 주로 좋아하는데 그 음악을 듣다 보니 결국에 모든 음악의 본성은 클래식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걸 생각하게 돼서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그거를 깨우치셨어요?
네 듣다 보니까
스스로 깨우치신 분이에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제 팟캐스트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모 피아니스트를 알게 돼서
네.
들어보자 해서 무작정 듣다가
네.
아, 이 사람이다 해서 지금까지 매일은 못 듣지만 네네. 챙겨 듣고는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도 전파를 시도했다가
네.
그 친구들은 관심이 없어서
그쵸.
팽개치고 저만 계속 가끔씩 듣고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2019년 12월부터 수능 그때부터 네. 해가지고 지금까지 중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모습을 드러내셨잖아요.
네.
늘 그래도 같이 하고 계셨다는 점이 너무 감동이네요. 이쪽 분단으로 넘어갈게요. 연필 7자루님 제가 왜 연필이 7자루예요? 하고 여쭤봤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고 계셨어요.
맞아요. 매일매일 연필 7자루를 썼다는 그 소설가만큼 노력하자라는 느낌.
정말
이름만 네 포부만 컸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세월이 거의 6년 지났어요.
맞아요.
네. 그렇죠? 잘 지내고 계세요?
네, 잘 지내고 기억해 주셔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고
당연히 기억하죠. 그리고 중간에 남자친구도 있었는데 지금도 있어요? 아니에요? 이제 너무 많은 걸 기억하고 있어서 네, 그게 인생이고 또 네. 다행이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레알러 네, 계속 레알을 잘 들어주신 레알러신데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 너무 오랜만에 공지가 떠가지고 반가운 마음이 왔고
감사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아요.
그 설명을 잘 하시고요. 쉽게 전달을 잘 해주셔가지고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 이전에 뭐 어저께 봤다고 하지만 이전에도 문득문득 본 것 같거든요. 근데 네네. 그때마다 재미있게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요. 클래식 공부를 계속할 때 주로 방송을 저기 안 선생님 주로 방송을 주로 이용하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뭐 목소리도 매력적이시다 보니까 들을 때 전달할 때 듣는 사람이 그게 어떤 분은 거북스러울 때 있는데 음색도 좋으시니까 들을 때 좋아가지고 듣는 것도 전달이 잘 돼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아름다우십니다. 예.
가장 지금까지 중에 가장 재밌는 멘트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다 쓰러지시게 웃어주시는데요. 아,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만 여쭤봐도 네. 될까요? 되게 우아하신데 혹시 음식은 어떤 거 좋아하시는지? 아, 제일 좋아하시는 주로 그냥
주로요. 제가 키가 되게 크잖아요. 그걸 뭐를 뜻하냐면 잘 먹는다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잘 안 먹는데 키가 클 수가 없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컸거든요. 뭐든지 잘 먹습니다. 사실은 맛있게 잘 먹고 하는데 왜 이 질문이 이렇게 어렵죠? 저 냉면 좋아해요. 네, 저도 약간 그 뭐라 그러죠? 국수주의. 국수주의입니다. 국수를 다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클래식 캔디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올 초에 이 그림과 명화와 클래식을 엮은 책을 내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께서 이게 또 좀 재밌으실까 싶은 생각으로 가지고 온 캔디입니다. 아, 이 그림이 바로 그 힌트가 될 텐데요. 지금 이 사진이 힌트죠. 지금 미술관에서 사람들이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묘사한 곡이 있어요. 아시죠?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바로 마디스트 무소록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이라는 곡입니다. 피아노 곡이고요. 약 30분 정도 되는 곡이죠. 나중에 무소록스키가 이걸 작곡한 다음에는 이제 뭐 모리스 라벨이 관현악곡으로 편곡을 한 버전이 다른 버전보다 훨씬 훌륭해서 많이 관현악곡으로 연주가 되다 보니 피아니스트로서는 이 곡이 굉장히 테크닉적으로 어려워요. 표현도 당연히 어렵고 어렵다 보니 이거 30분짜리 이 대곡을 10명의 피아니스트가 있다면 그중에 한두 명이 쳤을까요? 많이 연주하는 곡은 아닙니다. 듣는 사람들도 피아노곡으로 연주하는 것보단 관현악곡 버전을 더 선호하거든요. 라벨이 또 관현악법의 대가다 보니까 다양한 관악기들, 다양한 현악기들이 그 자기만의 음색으로 이걸 표현하도록 정말 악기 배치를 잘했어요. 그거 듣다가 피아노 곡을 들으면 단조롭게 느껴져요. 피아노 음색만 들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 단조롭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 피아노 버전이 원래 원곡이고요. 이 곡을 최근에 근래에 또 피아니스트 임윤찬 씨가 연주를 하면서 다시 이 곡이 회자되고 피아노 버전을 많이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무소록스키는요 이제 러시아의 작곡가이고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1839년생이니까 브람스보다 6살이 어려요. 그러니까 낭만주의, 러시아의 낭만시대 작곡가예요. 이분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뭐 당연히 의무도 아니고 당연히 피아노를 배웠죠. 피아노를 배워서 피아노를 꽤 잘 치두고 있었는데 사관학교에 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군인이 되었어요. 나중에.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그 러시안 그 오인조, 러시아 오인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민족주의 작곡가예요. 러시아 음악에 대한 사랑, 러시아에 대한 사랑으로 작곡 활동을 겸직으로 한 거죠. 완전히 음악가라기보다는 음악도 한 사람이에요. 무소록스키 하면은 뭐 교향시 민둥산의 하룻밤 같은 곡이 유명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곡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거의 전람회의 그림을 더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 곡 제목 자체가 이제 눈에 확 들어오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그림, 이 그림은 무소록스키가 정말 죽기 며칠 전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이 사람이 너무나 갑자기 굉장히 안 좋은 죽음을 맞게 되는데 유명한 화가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지금 좀 흐려서 안 보이지만 코가 빨개요. 왜일까요? 네, 무슨 술일까요? 보드카? 무슨 술인지 모르겠습니다. 압생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러시아니까 이 사람이 이제 보드카를 마셨을까? 아무튼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신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아, 술을 마시게 된 이유는 아마 사관학교를 나왔으니까 그 술을 많이 접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음주를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맥주를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그랬던 그때 죽던 해에 그려진 그림이고, 그리고 원래 무소록스키 얼굴은 이제 요렇습니다. 또 전람회 그림이라는 작품을 볼 텐데요. 아, 요번에 임유찬 씨가 독주의 프로그램으로 이 곡을 갑자기 선정해서 연주를 하면서 아마 찾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먼저 이 곡은 무소록스키가 정말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원래 옛날부터 친구는 아니고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서 친구가 소개해준 친구예요. 빅토르 하르트만이라는 화가이자 건축가인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여기가 이 건축적으로 아름답다고 아까 하셨던 걸 들었는데요. 아름다운 건축물, 러시아의 색깔을 담은 그런 건축물을 스케치하고 그리고 또 빌딩을 지은 사람인데 또 화가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몇 편의 그림을 남겼는데요. 건축물을 위한 그림이기도 하고 또 발레를 위한 스케치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남긴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르트만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병으로 죽게 돼요. 그 죽음이 너무 슬퍼서 무소록스키가 뭐 슬픔에 잠겨 있었겠죠. 근데 그냥 슬픔에 잠겨 있을 때는 아마 이거를 작곡할 생각을 못한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소개해줬던 친구가 이 사람의 작품, 그림들을 유작 전시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해에요. 하르트만이 죽은 다음 해에 전시회를 하고 그리고 전시회가 열렸던 그 장소에 가서 보니까 무소록스키가 보니까 너무 이 친구의 죽음이 슬프고 그리고 그 전시회에서 내가 그림과 그림 사이를 다니면서 그의 그림을 만나면서 느꼈던 그 감정들이 너무 생생하게 다양한 감정을 느끼다 보니 이거를 그대로 음악으로 만들게 됩니다. 하르트만은 무소록스키랑 연배가 비슷하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 그림이 잘 안 보이겠지만 이것도 건축물이잖아요. 위인의 어느 건축물을 스케치한 건데 이걸로 이 사람이 이런 작품으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하르트만과 무소록스키는 동성 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친구가 죽었다고 이렇게까지 슬프긴 하지만 동성 연인이었습니다. 그랬네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요. 키예프의 대문, 성문, 아주 큰 자이언트 문이라는 제목인데 그 러시아의 차르 알렉산더 2세가 암살을 당할 뻔한 거예요. 당할 뻔했지 암살 당하지 않았어요. 너무 다행이죠. 잘 됐죠. 암살 당하지 않았으니까 그 기쁜 마음으로 어떤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하르트만이 응모를 해서 그림을 그때 수상작으로 뽑힌 그림이에요. 근데 이것도 그 전시회에서 걸렸습니다. 그림이 걸렸고요. 이렇게 해서 무소록스키가 바로 전람회의 그림이라는 그 하르트만의 그림으로 받은 영감으로 작곡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전람회의 그림이라는 작품의 가장 특이점은 무엇이냐고 묻으신다면 바로 지금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그림과 그림 사이를 무소록스키가 걸어 다녔잖아요. 그 걸어 다니는 모습이 음악으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책을 뜻하는 프롬나드, 프라미나드라고도 하는 이 산책, 그림과 그림 사이를 도보로 그냥 걷다라는 의미인데요. 꼭 그림과 그림 사이는 아니라도 걷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전람회의 그림이니까 전람회에서 그림과 그림 사이를 걷는 거죠. 자, 이 프롬나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전체 10곡으로 되어 있는 곡이에요. 전람회의 그림. 10곡 중에 첫 시작은 일단 걸어가죠. 프롬나드로 시작해요. 그리고 그놈이 이거는 난장이라는 뜻의 또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들이 지금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없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 곡은 무슨 그림으로 작곡을 했을까 했을 때 알려져 있는 그림은 몇 점 안 돼요. 그리고 이 그림과 그림 사이를 프롬나드로 걷는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프롬나드가 끼어져 있습니다. 곡 사이사이에. 그런데 지금 보시면 5곡과 6곡 그리고 3곡과 4곡은 중간에 프롬나드가 없어요. 연이어서 연주돼요. 그리고 7번부터 10번까지 쭉 연이어서 연주되고 프롬나드는 이렇게 해서 총 5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성 자체가 좀 독특하죠. 첫 번째 프롬나드부터 이 세 번째 프롬나드까지 굉장히 웅장한 러시아의 에너지나 광기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탁탁 아주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걸어가는 느낌도 나고요. 그런데 이제 이 프롬나드의 느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중간에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프롬나드를 먼저 하나 들어보고요. 다섯 번째 곡, 병아리가 이제 막 그 껍질을 깨고 나온 그 병아리의 발레, 이 5곡과 6곡, 사무엘 골덴베르그와 슈밀레, 그리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 바바야가 아홉 번째 곡, 이렇게 세 곡을 들어볼 거예요. 아, 먼저 프롬나드는 악보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이한 게 4분의 5박자로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4분의 5박자, 그리고 여기가 4분의 6박자, 4분의 5박자, 4분의 6박자, 5, 6, 5, 6 이렇게 박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따라라 따라라 있고 따라라 따라라 이렇게 약간 거울을 놓고 대칭이 된 것처럼 그렇게 작곡이 되어 있어요. 이제 이 음악을 들어보시면 아 이거구나 하실 텐데요. 아, 먼저 이 앞에 프롬나드를 들어볼게요. 뒤로 갈수록 화성이 좀 커져요. 넓어지고요. 꼭 아까 말씀드린 난장이로 이렇게 갔습니다. 지금 들려드린 이 프라미나드는요, 율리아 아브제바라는 피아니스트, 여성 피아니스트의 연주예요. 제가 일단 이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기본, 약간 교과서라고 생각하고 들려드린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들려드릴게요.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5곡, 그 이제 막 그 껍질을 깨고 나온 햇병아리의 춤, 뭐 발레인데 이게 발레, 어떤 발레를 위해서 이렇게 스케치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들으시면은 이 햇병아리들이 뭐 그냥 병아리라고 해도 햇병아리는 뭐고 병아리는 뭐죠? 병아리 중에서도 햇병아리인 거죠. 어린 병아리죠. 이제 막 껍질을 깨다 말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얘네들이 막 장난을 치는 것 같고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아웅다웅 노는 모습? 그러니까 약간 애기 고양이들이 노는 모습을 상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올 텐데 그 전에 프롬나드가 있었죠. 프라미나드가. 요 프라미나드가 아까 처음에 들으셨던 프라미나드는 당당한 걸음걸이가 느껴졌잖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친구 하르트만의 그림을 사이사이 보다 보니까 그의 죽음이 정말 슬프게 다가온 거예요. 아 이제 그는 내 곁에 없구나 하면서 이 프롬나드를 굉장히 슬프게 연주합니다. 그 슬픈 프롬나드를 들어볼게요. 이제 그 친구가 정말 내 곁에 없다는 이 현실을 깨닫고 확 애도하는 느낌이 나죠.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약간 예고를 하죠. 어? 뭐가 나오려고 하지? 아, 얘네들이 지금 까불까불 뭐 하는 거예요? 장난을 쳐요. 이 리듬, 이 장식음을 동반한 리듬이 까불까불까불까불까불까불 여기 보면 우나 콜다 그러니까 소리를 아주 작게 내기 위해서 왼쪽 페달을 밟으면서 연주하고 있어요. 있는 이 중간 부분이에요. 여기서는 정말 여러분께서 만약에 발레리나들이라면 어떻게 발레를 하고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왼손의 리듬 선율 들리시나요? 다시 앞으로 왔어요. 이 곡은 스케르조입니다. 유쾌한 장난이 느껴지시죠? 자, 코다예요. 따란 하고 이렇게 끝나요. 요 악장이요. 자, 지금 이렇게 연주를 들으셨는데요. 아, 역시 그 여성 피아니스트 아브제바 연주였어요. 자, 아브제바 연주는 정석이다라고 제가 느꼈어요. 이렇게 교과서처럼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구나. 아, 여러분들께서도 단정한 그녀 연주를 들으셨는데요. 자, 이제 이 곡을 어떻게 할 거냐면 에프게니 키신의 연주로 들을 거예요. 지금 아브제바 키신 다 러시아의 피아니스트죠. 키신의 연주로 지금 이 햇병아리의 춤을 들어볼게요. 지금 앞에 슬픈 프라미나드부터 해서 끝부분이에요. 보다 훨씬 무겁게 연주하죠. 훨씬 더 가라앉았죠. 템포 더 빠르고 페달을 밟고 있어요. 지금 음색을 완전히 뭉갰죠. 리듬적으로 아까 아브제보다 훨씬 리듬이 강하게 들립니다. 왼손은 피고 오른손은 구부리고 할퀴듯이 연주하고 있죠. 아브제베가 굉장히 피아니시모로 끝났다면 지금 키스는 그렇게 아주 작게 끝나진 않고 정말 이 두 피아니스트를 비교하자고 하면 끝도 없이 비교할 게 많죠. 우리가 연주를 누가 더 잘하는지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고 어떻게 다르게 해석했는지 그런 거를 비교해서 듣는다면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도 좋아하실지는 모르지만 임윤찬 씨 연주로 들을 거예요. 아, 임윤찬 씨가 이 껍질을 막 깨고 나온 햇병아리의 춤 어떻게 연주하는지 들으실 텐데요. 주로 페달과 또 왼손을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세요. 앞에 그 느린 프라미나드도 같이 들을게요. 물론 녹음이 가장 최근이라 조금 녹음 상태가 다르죠. 같은 곡 맞나요? 다르게 연주하고 있죠. 박자를 완전히 다르게 갑니다. 반복할 때는 페달을 더 쓰고 있어요. 페달이 다르죠? 왼손 들어보세요. 다른 음악이죠. 가장 최근 연주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뭐 음향 기술적으로도 더 좋고 물론 아브제바 연주도 2019년이었고요. 키스는 좀 더 오래되긴 했어요. 아, 녹음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악보를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막 다 헤집어서 퍼즐을 다시 맞춘 것 같은 그런 연주가 아니었나요? 심지어 맨 마지막 끄듬 같은 경우도 그냥 나야 나 임윤찬이야 하는 것처럼. 아,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발레를 위해서 작곡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발레리나가 춤을 추도록 어떤 음악에 좀 더 춤을 출 수 있을까? 뭐 그런 관점으로도 이 곡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또 하나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제 무소로그스키가 피아니스트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직업 군인이었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공무원 생활. 차이콥스키도 피아니스트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뭐 리스트, 쇼팽, 피아니스트였죠. 브람스. 피아니스트가 아닌 사람이 작곡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피아노니스트가 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냥 단순히 어려우니까 연습을 해서 해결하면 돼라는 경지가 아니라 어쩌라는 거지? 막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뭐 피아니스트의 기술도 계속 진화되고 있고 해서 요즘 피아니스트들은 정말 다 많이 현대곡들도 아주 어려운 말도 안 되는 테크닉들을 다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임윤찬 씨 연주를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여러 버전으로 항상 캔디를 들려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 버전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드리고 있는데 좀 와닿는 점이 많으시길 바라요. 제가 오늘 아브제바, 키신, 그리고 임윤찬만 들려드리는 게 아니라 블라디미르 호로비치의 연주를 꼭꼭꼭 들려드릴 거예요. 호로비치 연주를 왜 들려드리냐면요. 호로비치가 이렇게 보니까 아니 무소로그스키가 지금 피아니스트 보고 이걸 이렇게 치라고 작곡을 했어? 안 되겠는데 내가 고칠래 하고 이 악보를 고쳐요. 호로비츠 다운 일이죠. 호로비츠가 많은 곡들을 편곡해서 자기가 연주하려고 많이 손을 댔거든요. 그래서 1945년에 이거를 손을 댔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바로 이렇게 몇 번의 녹음을 하고 또 51년에 실황 연주도 했는데 연주가 좀 노쇠하긴 해요. 하지만 곡은 정말 좀 다른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51년 라이브 연주로 들어보실게요. 이 악보 자체가 호로비츠가 만든 악보예요. 완전히 다르죠? 병아리가 정말 잘 못 걷는 느낌은 정말 나지 않아요? 띠뚱띠뚱? 임윤찬 씨가 표현한 왼손이 그 왼손이 바로 이 호로비츠의 연주에서 영감을 받은 게 아닌가 합니다. 네, 호로비츠가 자기가 치려고 이렇게 만들었고 자 이제 다음 곡 사무엘 골드베르그와 쉬밀레 이거는요 여기 보시면은 폴란드의 유태인 두 명이에요. 이 사람은 리치 유태인 부자 유태인과 가난한 유태인 이 두 그림을 하르트만이 그렸거든요. 이 그림을 유작 전시회에서 보고 무소로스키가 아, 이 두 사람을 좀 대조하는 음악을 만들어야겠다. 대조시킨 음악. 그래서 이거를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 들어보시면 일단 아브제바 연주로 들어볼게요. 어때요? 아주 부자 남자가 거드름을 피고 나는 돈이 많거든 아주 그냥 그런 느낌이죠. 가난한 유태인이 좀 비굴하게 막 말도 잘 당당하게 못해요. 그러니까 막 더듬더듬하면서 그 부자 남자한테 그러니까 비굴하게 머무를 뭐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것도 같고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게요. 자, 그런데 이제 둘이 같이 나와요. 왼손에 부자, 오른손에 가난한 사람. 자, 뭘 하는 모습 같아요? 둘이 말다툼? 둘이 계속 같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둘의 싸움은 어떻게 끝날까요?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이 힘이 없잖아요. 어쩌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자가 나란! 소리 지르는 고함치는 것 같고 저만의 상상입니다. 끝에는 안 된다고 돈 좀 빌려주세요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저의 상상인데 저는 아 무스로스키는 어떻게 이 전시에서 이 그림들을 보고 이런 상상을 하면서 작곡을 했을까 이제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일단 아브제바 연주를 보셨고요. 자, 이제 키스네 연주를 들을게요. 유니즌이라고 하죠. 우리가 애국가를 재창 다 같이 한 선율을 연주할 때 그 힘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무스로우스키가 이 부자 유태인을 표현하기 위해서 유니즌으로 표현한 거예요. 옥타브를 쳤잖아요. 연타. 이게 사실 너무 어려워요. 그 슈베르트의 마왕의 피아노 반주가 이렇거든요. 그래서 무스로스키가 자기가 칠 거 아니라고 이렇게 작곡을 한 거죠.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정말 손에 너무 힘을 뺄 구간이 없어서 굉장히 힘든 구역입니다. 누군가는 이 마지막 장면에서 그 돈 많은 유태인이 돈 없는 유태인을 뺨을 한 대 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자기만의 해석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기다리셨던 임윤찬 씨 연주로 이 두 유태인을 들으실 텐데요. 좀 더 섬세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드릴게요. 왼손은 화성을 다 섞고 있어요. 페달로. 한 페달로 다 섞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향적으로 그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안 돼. 더 아래로 내려갔죠. 왼손이 한 옥타브. 아무도 그렇게 안 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그 리모주 시장이라는 곡으로 그냥 바로 연결해서 치더라고요. 아, 이제 페달을 굉장히 다르게 쓴다는 것, 그리고 뭐든지 더 극단적으로 강하게, 강한 건 더 강하게, 약한 건 더 약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로비츠의 연주도 조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악보는 그렇지 않은데 더 내려가서 치고 있어요. 왼손을.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호로비츠도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게 좀 들리는데요. 자, 이제 이 곡 다음 곡으로 넘어갈게요. 무소로스키가 원망스러워서 아마 호로비츠가 아무튼 약간 바꾼 것 같아요. 자, 이 다음 곡이 아홉 번째 곡인 바바야가. 이 바바야가가 제가 쉽게 닭다리 오두막 시계라고 했는데 시계인데 닭다리를 얹은 그 오두막의 디자인을 하고 있죠. 이 그림을 보고 이제 작곡을 한 건데 원래는 조금 더 긴데 제가 뒷부분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뭔가 좀 괴상한 느낌 받을 칠 텐데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뭐 좀 미신에 나오는 뭐 전설에 나오는 뭐 그런 어떤 캐릭터 이런 것들을 상상하셔도 좋습니다. 네, 악보로는 이렇게 수많은 옥타브가 나오고 코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옥타브 스케일들 테크닉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다 옥타브죠? 자, 이거를 이제 바로 키슨의 연주로 들을게요. 빗자루를 타고 다니는 마녀? 네, 마녀를 상상해보세요. 맨 끝곡인 키에프의 대문으로 바로 연결됐어요. 자, 키슨의 연주를 보셨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임윤찬 씨 연주를 보겠습니다. 다른 음악을 지금 보셨어요. 네, 이 곡들만이 아니라 전곡을 다 다르게 쳤는데요. 테크닉적으로 당연히 더 개발이 된 상태고 어떤 요소들을 다 포함해도 이렇게 더 속도도 더 빠르고 더 음량도 더 크고 더 뭐 폭주하고 더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뭐 세대적이고도 하지만 시대적으로도 그렇지만 임윤찬 씨가 더더욱 이런 점에서 더 강점이 있는 피아니스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 호로비츠는 앞부분만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갑자기 요걸 추가했어요. 호로비츠 없었죠. 아, 이제 알아들으셨죠. 호로비츠 연주잖아요. 호로비츠가 그 시대에 정말 임윤찬 씨 같은 연주를 한 거예요. 속도적으로도 그렇고 이거는 지금 1951년이니까 나이가 좀 더 많이 들어서죠. 하지만 역시 완전히 다르게 치고 있잖아요. 왼손이 특히 더 저음역으로 가고 있고 네, 이렇게 옥타브 테크닉이 어렵습니다. 지금 미스가 굉장히 많이 들리시죠? 그만큼 어려운데 지금 임유찬 씨라고 미스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음이 사실 틀려요. 하지만 그 틀린 음을 우리가 세고 있을 필요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그 악마성, 마녀의 그런 괴기스러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템포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호로비츠 같은 경우는 좀 나이가 있고 테크닉적으로 좀 노쇠하다 보니까 그 표현을 잘 못하지만 무소록스키가 전하려고 했던 그 비르투오소적인 것들이 뭐가 이 곡에서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호로비츠는 마디를 추가하면서까지 이렇게 편곡을 했고요. 하지만 무소록스키만이 갖는 그런 느낌을 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호로비츠는 나는 피아니스트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겠어 라고 했고 그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이 대한민국의 임윤찬 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조금만 들으셨지만 감사합니다. 네, 조금만 들으셨지만 네, 우리 이렇게 제가 요거 우리 까미럽님 포레버 레알 항상 해주셔서 우리 다 영원하자 레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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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그리고 레알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저도 많은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 다니면서 피아노만 쳤는데 이렇게 정말 많은 일들을 하면서 세상에 많은 일을 꿈꿔도 너무 좋지만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 항상 그렇게 고만고만한 게 아니라 항상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구나. 그러니까 늘 내가 주어진 일에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항상 모든 일이 생기겠구나. 그렇게 새로운 꿈을 또 꾸게 되는 그런 좋은 레알이었습니다. 레알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종종 댓글 제가 늘 쓰는 말인데 종종 댓글로 소통을 하면 좋겠습니다. 팟캐스트뿐 아니라 유튜브에서도요. 앞으로의 비전을 아까 물어보셨는데요. 정말 꾸준히 계속하는 것만이 제 일인 것 같습니다.
클래식이 알고 싶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오셔서 어떤 걸 기대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기대를 깨고 더 좋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맞나요? 네, 저희 돌아가시는 길에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함께 담은 거 돌아갈 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팟캐스트를 모르시는 분들은 꼭 접해보시면 유튜브에서 뿐만이 아니라 더 다양한 유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 훨씬 더 또 재밌는 케미도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언젠가 분명히 또 그 아니모님 여러 공연이나 이런 소식들로 전해드릴 테니까 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친구들도 다음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비밀 결사단이 된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올 때는 여러분이 한 분씩 더 모시고 올 거라고 저 확신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We're all just prisoners of time. The days go rushing by. With memories we have locked away. There may not be much I regret. But
try.